지난번에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에서 외형적 의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외형적 의가 아닌 내형적 의가 나타나기 위하여 저희들의 하나님 관계 그 속에 삶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이 일을 하셔야 되고, 또 하느님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중심이 항상 하느님 중심되어야 된다. 내 중심이 아니라. 그럼 세 번째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느님을 우습게 알고, 이런 게 경외도 아니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인정받으려는 그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며,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느님의 말씀에, 즉 하느님 법, 즉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그러한 하느님 말씀을 우리 법이란데, 하느님 법을 문자적으로 그 해석해서 그런 실전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온전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교대에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그 내용 중에서 문자적으로 해석이 아닌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부어서 거기에 따라가서 해석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에도 그 내용들이 계속 연관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코스를 하는 분들을 위해 세 문제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는 형제와 화목하여야 하는가? 이 형제라는 것은 주 안에 있는 형제, 즉 주를 믿는 자와 왜 화목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29절에 너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오른 눈이 실족게 하게 되면 진짜 눈을 빼야 되는가? 이런 문자적으로 그러한 뜻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가? 마지막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48절에 보면 주님 명령이 온전하게 되어라 했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형제와 화목하여야 하는가? 24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29절에 너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나 빼어버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마지막 질문 48절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옛사람이 말한다. 즉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님께 십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 했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구약은 살인하게 되면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 빼앗으므로 생명과 똑같은 그러한 사형을 받게 되는 그것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22절에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문자적인 그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의 그 법을 만들 때 그 의도, 그 법을 만드는 그 목적, 인텐션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저게 영적인 법, 문자적인 법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나오는 그와 같은 그 의도에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22절에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어 라가, 라가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석두가 되겠습니다. 라가, 석두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랴. 노한다, 라가, 석두, 미련한 놈,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살인도 보면은 상대방이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그 살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그리고 행동, 이 두 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살인. 우리가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어떤 죽인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살인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과실, 실수로 의도가 없는데 그냥 자동차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죽인 거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이 하느님 말씀에 그 만드는 그 내적의 인간의 그 마음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에 바로 주님의 그 피의 그 보혈을 믿는 그 은혜의 법, 그런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그 일꾼, 바로 사역하는 자가 되게 만족했다. 의문으로 아니라, 의문이라는 것은 글자입니다. 문자로가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하미니, 성령으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인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 이 말은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이제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 레마로 되어 있어요. 레마는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 자기들 자기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마음에 역사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의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만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그 이웃들을 미워하지 마라, 정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살인한 자도 미워하는 그것이 너무나 강해져서 결국은 행동을 옮기라. 지난번에 우리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일 때 보면 질투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동생을 죽이는, 아벨을 죽이는 그와 같은 것을 살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여기서 주님 안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원망되라는 게 있으면 그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만 먼저 화목하게 드리라. 왜 그러냐? 요한일서 4장 20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즉 주를 믿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거짓말쟁이다. 바로 이렇게 서로 원망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제단을 드리면 바로 다른 말 위선자라는 거예요. 마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임자고 그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사는데 바로 성령의 그 열매가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 자기 주 안에 있는 같은 주님 안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형제들조차도 그것을 사랑하지 않냐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 나온다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 드려서 드린다는 그 자체가 바로 거짓말한 자이다. 드리는 그 행동이 그 위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주님의 형제와 화목을 해야 된다.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해라. 급히 사와라는 것은 급히 세들하라는 뜻입니다.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 그 재판관이 일하는 그 뭐 쉐리프나 이런 얘기에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송사를 이제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판사가 결정해서 그 잘못되면 이제 오게 가둔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탄코 거기 나오지 못하라. 다른 사람들한테 빚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해를 주지 말라는 그러한 이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소원과 빛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빚을 주게 되면, 한 번은 제가 옛날 불교 신자였을 때 저희 어떤 그 불교 신자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크리스천 그 기업체가 부산에서 크게 일어났는데 그 기업체가 부도를 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당시에는 아니 크리스천이 기업체로 해놓고 어떻게 부도를 내느냐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심한 그 빚을 안기게 되느냐 이와 같은 생각이 어린 마음에 그 있었던 것이 생각나는 덕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해를 주지 말라는 게.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 간음이라는 것은 성님이 부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한 몸으로 만들어줬는데 그 부부가 아닌 다른 어떤 반대의 그 사람들과의 그 성의 그런 접촉을 하는 경우를 우리 간음이라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거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그 십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게 있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을 하려면 먼저 음욕이 마음이 있죠. 마음이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늠한 행동인데 외형적인 가늠한 행동을 안 했다고 해서 가늠 안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마음부터 그 시작한다. 마음에 음령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가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그 음욕적인 그 템테이션 유혹을 사람이 시험 또는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느님께 유혹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느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하느님은 악에게 그 유혹이라는 것을 유혹하는 건 사탄의 능력인데 하느님은 사탄을 이긴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것이므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아담의 그 잘못을 인하여 사탄에 거기에 순종되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사탄이 완전히 패배되었던 것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 패배되었기 때문에 악의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 유혹지 아니한다 악에 빠지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 바로 자기의 그 정욕에 의해서 음욕을 가지게 되는 이거 자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하고 자기의 그 마음을 살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거를 이끌어가서 그 죄의 그 권세를 이겨해달라고 간구한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너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너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는 게 유익하다. 만약 어떤 눈을 실족한다. 가늠 어떤 여자라고 너무 예뻐갖고 오른 눈을 봤는데 그 실족하면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너 눈을 빼라는 겁니다. 오른 눈을. 그 다음에 또한 만일 너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찍어버리라. 오른손. 이제 어떤 사람 도둑질하는데 이 오른손이 또 가는 거예요. 자기만 그것을 찍어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른 눈이 실족하면 눈을 오른 눈 빼고 오른손이 어떤 죄를 지는 도구로 쓰면 손을 잘라버리라는데 이거 완전히 그래 되면은 이것이 상당히 impracticable, 영어로 이제 impracticable 이라는데 실용성도 없고 상당히 그 이상한 그런 거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제 뭔가 하면 온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온몸이 주님의 나라와 위해서 순수하게 사용되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하는 wholeness, wholeness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몸의 지체가 그 주님 원치 않은 그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이 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전임으로 온전하라는 그 순수하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1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이제 그 레위기 보면 아내를 버리게 되면 이거 보면 이혼은 구약의 남편을 위한 이혼입니다.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정서를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거든 이런 말은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보면 언클린네스가 생기면 우리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그 이스라엘인들이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 지냈더니 자기 아내가 처녀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처녀가 아니므로 언클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혼 정서를 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또 그 유대인들의 그 학자들 중에 또 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남편이 아침에 요리를 아내가 챙겼는데 그것을 보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 또는 요리를 했는데 그걸 태웠다 뭐 이러한 경우에 그것도 하나의 unclean-ness로 이유가 돼서 이혼 정서를 두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얘기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그래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에 음행을 했다. 그러한 이유 경우에는 그것이 자네 예조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조항이 그러면 아내가 음행했다고 자기가 음행을 아내가 했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이제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이혼을 하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단 아내가 그런 것을 했더라도 회개를 하고 또 회개 기회를 줘야 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비단 음행한 그 여자일지라도 그걸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인 그 성적인 그 물락, 계속적인 음행의 그런 습관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회개치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음행이 있다고 해서 한번 했는데 바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는 그 기회를 주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회개를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음행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음행한 이유도 없는데 아내를 버렸다. 그러면 간음한 자다. 바로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했다. 그래서 음행의 이유도 없이 어떤 남자가 그냥 여자를 버려버렸죠. 그래 버리면 그 남자는 바로 간음한 자에 됐다. 그러면 누구든지 버린 여자, 그러한 버린 여자인데 이혼 당한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도 장가 드는 것도 간음한 거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결혼의 그 순수성을 요구하고 있고 또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었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런 사랑관계, 그리스도가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줄고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그와 같은 관계를 그 표하고 있습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일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넌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내게 되었어. 맹세를 하는 것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첫째 맹세라는 것은 번복할 수 없는 그 약속입니다. 일종의 일방적인 약속을 우리가 맹세라는데 우리가 뭐 하느님 앞에도 맹세할 수 있고 또 형제들끼리도 서로 맹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할 때 보면 헌맹세는 헌맹세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맹세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그 다음에는 맹세를 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동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헌맹세입니다. 이거는 처음 비기닝에 전혀 실천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경우와 비기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나중에 그걸 실천하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 교회에 이제 건축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제 그것을 처음에 이제 한 성도는 그것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보니까 할 그것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주어진 연이. 그래서 뭐 그것을 가령 예를 들면 100만 불을 하겠다. 자기가 뭐 1년에 뭐 월급이 한 뭐 1년에 연봉이 한 5만 밖에 안 되는 100만 불 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이런 거 경우 그걸 완전히 헌맹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다른 말로 서원헌금이라고 해야죠. 두 번째는 어떤 장로님이 자기 이제 회사를 하는데 그게 1년에 뭐 한 300만 불 쯤 된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건축원금 100만 불 내겠다고. 그 당시에 자기가 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 사업이 너무 안 좋고 안 되고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그 100만 불 해야 될 그 시점까지 그걸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경우도 헌맹세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서원 맹세 같은 말입니다.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어떤 날짜를 주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너에게 죄다. 너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만. 그러니까 서원 맹세 안 했으면 죄가 없으나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로 자원한 예물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것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갈부처베 연합회 국제교회도 발로에 보면은 그 플래치라 해가지고 서원하는 그런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와 같은 경우 이제 아나니아 삽비리아다 보면은 자기가 하겠다 놔놓고 막상 그 자기 재산을 팔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 감추다가 결국은 하나님 속인 거라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아나니아 삽비리가 죽는 그와 같은 초대의 사건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를 상대 디스코르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혼을 또 주님께서 디스코르치하고 하고 여기는 맹세를 서운하는 이런 걸 디스코르치합니다. 하늘로 말라 이는 하나님 보좌다. 땅으로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너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너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너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머리조차도 너 머리카락도 모른다.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너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는 하느님이지 너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도 그는 임금이 있는 그 성이고 오직 너희는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라. 옳은 건 옳고 아닌 거 아니고 너가 지금 보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교회는 그것을 헌금을 해가지고 건축을 또 하다 보면 경기가 갑자기 나쁘니까 교회 자체가 파산되니까 신문에 크게 나가고 법원에서 나가지고 주일 헌금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차배 가고 가는 거. 그 참 하느님 얼굴에 완전히 그 세상이 정은이 되지 아니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모범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금 뭘 뜻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서원이나 맹세나 이런 것을 디스크리치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너 말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일구 이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얘는 얘, 너는 너. 어떤 word 있으면 너 말을 지키라는 얘기죠. 나중에 그것을 일구 이언을 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의 그 삶 속에 보면은 그 헌금이 가령 서원 헌금들도 있습니다. 서원 헌금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 그게 서원을 헌금하고 또 결혼식 부부할 때 머리가 밥풀이가 되도록 아내를 사랑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그 과객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법원에서 우리 서약하는 에피데미시라고 해서 법원에 그 서약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단지 진실만 얘기했다는 거.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을 지키라 일구는 하지 말라는 그 목적으로 이런 소원이나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지 오르면 옳고 아니면 아니고 너가 그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 분량 안에서 우리가 외적으로 이런 결혼식이나 또 교회 서원이나 법원 서약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가 들었으니 이게 바로 보복법이죠. 똑같은 너가 만약 그 다른 사람한테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다치게 하는 만큼 너 눈이 다쳐야 되고 이빨을 다치게 했으면 너 이빨도 똑같이 그만큼 다쳐야 되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신명기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불쌍히 하지 말라. 그대로 죽이라. 생명은 생명으로 다른 사람 죽이게 되면 그 사람 사형을 받아야 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과 목회하기 전에 같이 그 교육 상담이라는 그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반에서 할 때 그래서 그 중에 상담받은 어떤 한 분이 그 상담 비용을 내야 되는데 상담 비용을 한 네 번 나눠서 내야 되는데 마지막 네 번째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 거 보고 성경적으로 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말하는 성경적으로는 얘기는 걔한테 좀 용서를 주고 시간을 좀 연장해주고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유대인은 성경적으로 하자니까 이 구약에 눈은 눈이 이러 당장 그 스몰 클레임에 가서 코트에 가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세들하고 제가 이제 직접 찾아가서 그 손님 그 상담받은 사람에서 나중에 해결됐지만은 그 의미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말씀 뭐냐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너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면 악한다. 다른 사람 해치기 아닌 사람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에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 거독까지 주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기에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옛날에 로마 병정이 유대인들 보고 저 오리를 가자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오리만 가줄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만 그보다 더 심리를 더 가주라는 얘기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거독까지 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만약 이대로 그대로 다 설정했다가는 자기 재산 하나도 없게 되고 옷도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고 자기 일할 시간도 하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믿지 않는 자들한테 주의 증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증인. 그래서 오리를 갈아가는데 그래서 심리를 더 가지게 될 때 그 로마인들이 로마 병기에 바라보고 와, 이 사람이 참 다른 사람은 오리도 억지로 하는데 이래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지난번에 미션 교회에 제가 한 몇 년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가다가 차가 그 하위에 가다가 빵꾸가 나고 오른쪽에 서 있어요. 거기에는 집들도 없고 거기가 돈을 내는 유료 도로라서 뭐 연락할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 셀폰도 이제 갓 나올 때였습니다. 오늘날은 뭐 휴대전화가 같지는 저한테는 셀폰이었고 저는 PP라고 그냥 보라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제 그 상태인데 그 빵꾸 돼가지고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제가 거기 있을 때 어느 한 백인 남자가 탁 차를 거기 대가지고 그 셀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주고 해서 성경 공부 그 집에 있는 그 형제가 나와서 저를 픽업 해가지고 가서 그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 빵꾸 날 때 갈등에 서가 있을 때 누군가가 거기에 가서 안 해도 되지만 거기 가서 도와줄 때 그것이 바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증인, 거기에 대한 그때 자기 시간을 내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자기 에너지 이러한 것을 했을 때 바로 주의 그 증인이 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이웃을 사랑하고 너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느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여기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 그를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에서 원수가 핍박하는 자라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핍박할 때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그 불신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Best way가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제하면은 이 세상의 그런 거, 이 물질과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그런 생물을 얻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린다. 이 어려운 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의 그 의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가 문자적으로는 자기는 의인인데 바로 그 믿음으로서 자기는 완전히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로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요구하니까 8일 만에 정확하게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이스라엘 그 유대인 중에 유대 지파와 베냐민이 가장 순수한 지파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이 둘이 그 혈수는 가장 순수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외형적으로 의가 아주 강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최고단위죠. 그리스도의 지식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빨리 모든 것을 이러한 의들 자기 힘으로 만드는 이러한 의들을 배설물을 여긴다.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따라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위한 하나의 그름으로 여겼다. 배설물을 여겼다. 그 안에서 왜냐하면 발견하려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기가 그 율법을 그 지키는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느님께로서 난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서 그 의가 있다.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그 자기를 핍박하고 막 복음 전하는 이렇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한테 좀 복음을 전하고 또 이와 같은 그 태도가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고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어 세리도 이같이 한다. 세금 거둔다. 이 당시에 마태복음 유대인들한테 보낸 독자가 유대인 목적인데 이 세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그 싫어하는 세리도 그렇게 했다. 사랑한 자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의하면은 주를 형제 문안하면 남보다 하는 것이 문의.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라. 그래서 형제가 아닌 자들한테도 가서 복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퍼펙트. 영어로 이제 퍼펙트 한다. 실수도 하나 넣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여러 가지 그 관점. 첫째는 성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은 온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온전을 향해서 갈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온전을 향해서 가라는 얘기. 영어로 하면 just like입니다. like. 그처럼. 애저가 아니다. 애저는 뭐면 그와 예수님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성령에서. 성격적인 면에서. 두 번째는 거룩한 거. 거룩한 거, 거룩한 뜻은 세상과 분리됐는데, 바리새인처럼 외형적인 의, 그, 참,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 요구하는 그걸 껍데기는 다 하고, 속으로는 그게 돈의 욕심과 권력과 권위와, 이러한 외형적에 의해서는 거룩할 수 없죠. 그 어떤 사역자들은 이제 교회 와서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산만한 척 하지만은, 결국 보면은, 거기에, 뭐, 보험이 있습니까? 저기, 월급이 얼마입니까? 이러한 식으로, 거기에 그 관심이. 이러한 것은, 속에는 그와 같은 것이 가득하지만, 바리새인 것 가득하지만, 외형적 의의가 아니라, 그건 거룩한 게 아니죠. 내형적으로, 속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예수님의 그 인도함에 그냥 따라가는, 내형적인 그 의로서 우리가 거룩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은.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maturity.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금방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간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먹고 자라면서 마침 젖먹이 신자에서 그 다음에 티네이지 됐다가 청년의 신앙 그 다음에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점차로 따라가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날 그 순간에 휴거가 돼서 만나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죽어서 영혼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성숙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너같이 사랑하라는데 그 사랑도 보면 아가페입니다. 이웃은 믿지 않은 자들도 포함됩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믿지 않은 자들,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으로 사랑이 되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그것이 사랑이 우리가 어떨 때는 멈춰지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멈춰지는 시간이 적고 계속적으로 나와지는 이와 같이 온전화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고 마지막은 순수입니다. 순수에 대해서는 퓨리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아까 뭐 눈이 하나씩 조금 뽑아라는데 온몸이 순수해지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은 그러니까 공중에 주님이 재림에 나타나든지 우리가 육적으로 죽어서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든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맞는 그 순간입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케 하는 이 깨끗이라는 게 퓨어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순수하게 된다. 주님과 똑같이 순수하다. 만난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그 역사 인도함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그 수동이 있을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거기에서 끊임없이 거기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갈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하라는 것이 금방 순간적으로 딱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해되어지는 겁니다. 매일마다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에 보면은 왜 우리는 형제와 화목해야 하는가? 형제는 주를 믿는 자인데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그 관계가 성립됐는데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즉 하느님의 사랑이 엮이는 것을 나타내므로 바로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 이번에 29절에 너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나 빼어버리라 하는 것은 온전하라는 겁니다. 너 몸의 바디를 하나의 실족하지 말고 전부 다가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 사용되어지기를 wholeness, whole, everything 전부 다가 그 다음에 3절에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육적인 것을 날마다 자꾸 그 치우고 씻어내고 자꾸 죽이고 이렇게 하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순종함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